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영국 맨체스터 폭탄 테러는 테러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테러 대처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28개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ISIL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ISIL 소탕을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에 나토가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맨체스터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한 미국 언론들의 수사 기밀 보도에 우려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국 경찰은 미국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데 대해 격분해 미국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영국 당국이 수사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미국 관리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맨체스터 자살 폭파범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신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테러 관련 법의학 사진들까지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영국 경찰은 지금까지 맨체스터 테러에 연루된 용의자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테러범의 아버지와 형제 등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 여러 국제 현안들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 중 한반도 상황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 직통 전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동 지역 공군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제프리 헤리지언 사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장악 지역 상공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러시아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량이 더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 직통 전화는 시리아 상공에서 사고와 오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수개월 전 개설됐습니다. 해리전 사령관은 또 시리아 내 미군 병력 주변에 갈등 방지 지역을 설정했다며 미군과 지원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 내 러시아의 활동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남중국해 내 인공섬 부근을 항해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 구축함 뷰이호는 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건설한 남중국해 인공섬 미스치프 리프 주변 해역에서 이른바 항해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에게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국제수역에서 미군이 항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전에도 비슷한 순찰 활동을 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리카의 극단주의 단체인 알샤바브는 어제 소말리아와 케냐에서 세 건의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경찰과 보안관리 등 16명이 숨졌습니다. 소말리아 관리들은 어젯밤 수도 모가디슈 인근에 차량 폭탄이 폭발해 8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케냐도 소말리아와의 접경인 동북부 지역에서 두 건의 도로변 폭탄 공격으로 보안요원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는 유치한 기만극이며 핵무장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미치광이고 북한은 핵 운반 능력이 아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동해는 흐리고 오전에는 비가 오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2에서 6미터로 여전히 높고요. 서해는 0.5에서 1.5미터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먼저 타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25일 서울 국방회의장에서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이에 따라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나아가는 방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국가들을 어떻게 결집할지 또 한국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군이 보유한 로켓과 포, 미사일, 무인기 등은 한국의 수도권에 큰 위협을 주는 수단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취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계속 국제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억제력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면 북한 주변 5개국이 강력히 결집해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을 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신속한 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워낙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시급히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표는 한국 방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철통 같은 미한 동맹 관계에서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힌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역방어 개념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한 동맹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국방 예산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2.7%를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의 7개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큼 탁월한 의지를 갖고 동맹에 헌신하는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관 출신을 안보실장으로 또 남북회담을 담당했던 군 출신과 학자 출신을 각각 안보실 1, 2차장으로 인선했는데요. 이는 새 정부의 무게중심이 군사안보에서 외교안보로 이동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한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는 육사 38기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국방부 북한정책현안안보기동팀장 등을 지낸 군사안보 전문가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24일 인사 발표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입니다. 이상철 1차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국방 전문가입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 개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북핵 문제가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 문제인 만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방안보 전문가를, 2차장엔 외교 전문가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제재와 압박 기조의 국방안보에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외교안보로 이동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자 외교 전문가인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를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1차장과 2차장에 군 출신이면서도 남북 군사회담 전문가인 이상철 교수와 대북 관여파인 김기정 교수가 각각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관진 전 안보실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조태용 전 1차장, 외교부 1차관 출신의 김규현 전 2차장 등 원칙 있는 대응을 강조했던 진용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전통적인 군사 국방 안보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 등을 풀어내야 하는 외교 안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고.
특히 이상철 신임 1차장의 경우 군 출신이지만 군에서 주요 업무가 군비 통제였다는 점에서 기존 군 출신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철 1차장은 남북 군사회담에도 참여했으며 북핵 6자회담 대표단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관여를 중시하는 김기정 연세대 교수를 2차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김기정 신임 2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요시하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이번 인사가 궁극적으론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금 강압적인 방법, 좀 군사적인 옵션보다는 외교적으로 좀 대화로 해결하겠다라는 또 그런 의지도 또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제재 국면이고 북한이 도발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취임하신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당장 대화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인사인 것 같아요.
한편 김기정 2차장은 24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관여를 위해선 북한의 도발이 일단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당장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기장 2차장은 아울러 남북 대화와 관련해 대화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지는 미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또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압박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고 이번 인선에 국방안보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해서 한국 새 정부가 대화 국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북한 체제 보장 발언을 유치한 기망극이라고 비난하면서 핵무장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보다는 핵무기 고도화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대외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언급한 데 대해 유치한 기만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4일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믿으라고 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이 겉발린 대화 타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이 시각에도 동해상에선 칼빈스노 핵항공모함이 한국군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이 대화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복 타격 능력을 거세하기 위한 유치한 기만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위협도 감언이설도 통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핵무장 강화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홍석현 특사와 만나 미국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반응을 대화보다는 핵무기 고도화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대외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핵무기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은 물론 한국의 새 정부에도 발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태평화위원회는 통일선전부 예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신들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표명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 말고도 한국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현 단계에서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틸러슨 장관의 북한 체제 보장 언급이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 북은 물론 남북한 사이에도 대화 채널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국면이 쉽게 열리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진짜 진정한 대북 정책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 이런 것에 대한 파악 작업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최대 압박과 관여의 진상을 밝힌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 평화의 간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안으로부터 무장해제시키려는 계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에 기초한 인정과 존중, 평등과 호혜만이 미북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 수립을 위한 올바른 정책 기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이 대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현재 맥시멈 프레셔와 엔게이지먼트,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압박과 대화라는 병행적 접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화라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달라 그런 목소리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런 제갈길 가기식 행보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타진해보자는 새 접근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미한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V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접수된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기,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측위원회 신청 등 모두 1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촉 신청의 목적은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하며 정부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청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20곳이 넘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들 신청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핵을 가진 미치광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군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정상 간의 통화 녹취록이 최근 미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에 관해 나눈 대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온라인 매체인 더 인터셉트는 23일 두 정상의 통화를 기록한 필리핀 정부의 기밀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로 표현했습니다. 또 미국은 김정은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화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선 김정은이 운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모든 로켓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댄 커츠 미 국가정보국장과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23일 상원 청문회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 상태를 묻자 안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폭탄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있고 정신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으며 그가 한순간에 미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모든 세대마다 미치광이가 있고 우리 세대엔 김정은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다룰 마지막 카드는 중국뿐이라며 자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중국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통화 당시 한반도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국의 핵잠수함 두 척 등 많은 화력을 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가 있은 지 며칠 뒤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김정은을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이 통화 기록이 정확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근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새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외교적 운신의 공간과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최대 안보 위협이자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핵 문제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공약에서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세트를 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행동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회복해 한반도 문제의 과도한 국제화를 막고 북핵 문제가 미중 간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 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해 관련국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북한 등 관련국들 간의 주장의 접점을 조율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전체제의 당사국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정전체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프레임워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의견 정리가 돼야 되고 대화에 이제 그 테이블에 올라왔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조성을 갖다 해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화체제의 아니 한국판 코리안 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국이 주장해온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 병행론과 일맥상통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전 국정원 3차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엄중한 북핵 국면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입니다.
6차 핵실험 임박한 상황이니까 협력과 교류, 대화 뭐 이런 카드보다는 일단 비핵화의 비중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비핵화의 비중과 교류협력의 비중에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한미 갈등, 국제사회의 갈등이 얘기 될 수 있겠죠.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진전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재 이완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레짐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역행하는 대북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세와는 맞지 않는 이상적인 목표 때문에 쉽게 이 제재 해제 문제를 접근한다면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에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국제 공조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특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할 경우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진전 이전이라도 남북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 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전면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시동을 거는 한편 북핵 국면을 고려해서 관계 진전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여건과 외교안보 통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당분간 대북 압박 공조를 유지하되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공간과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 또 국방부와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을까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4개월이 넘었지만 주한 미국 대사는 여전히 공석으로 마크 네퍼 부대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25일 VOA에 현재 최소수로 압축된 주한 미국 대사 후보군 안에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직업 외교관들이 맡아온 주한 미국 대사에 장성 출신이 고려되는 건 이례적이고 실제로 임명된다면 첫 주한 미군 사령관 출신 인사로 기록됩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냈으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과 더불어 정보 유입, 인권 개선의 시급성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자리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와 마이클 디솜버 통상전문 변호사도 한때 후보로 거론됐었습니다. 그 밖에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아직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8일 대니얼 러셀 차관보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는 그동안 랜덜 슈라이버 전 국무부 차관보, 주한미국 대사 후보로도 알려졌던 디솜버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고 최근엔 크리스티안 휘튼 전 국무부 대북인권부특사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BOA에 휘튼 전 부특사가 국무부 내 다른 여러 직책에도 이름이 올라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무부 내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겸하고 있는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뿐이고 지난 2015년 임명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은 그전까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중국 통해 하나로 평가됐던 인물입니다. 또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도 지난 1월 퇴임한 로버트 킹 특사의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공석인 국방부 동아시아 차관보에는 랜달 슈라이버 전 국무부 차관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다 지난달엔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거의 낙점됐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으나 최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다시 국방부 차관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선 국가안보회의 매트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대북정책 등 한반도 현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는 지명에서부터 상원 인준 청문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과정인 만큼 올 하반기까지도 미 정부 내 한반도 전문가의 부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단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만나 남북러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계획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한국의 송영길 특사 일행이 23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을 만났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특사와 갈루슈카 장관은 라진하산 복합 물류 사업에 한국의 참여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등 삼각 경제협력 사업들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물품을 육상으로 라진까지 우송하고 여기서 배로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04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해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 송유관 가스관 건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한반도 정세 악화로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송영길 특사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갈루시카 장관은 삼각협력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러시아는 항상 열려 있으며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박사는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삼각경제협력이 활발해지기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도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If we speak about other forms of economic cooperation, in 2013-2015, we agreed on a number of projects. For example,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정세 악화로 모든 관련 사업들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창호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 시장 진출보다는 돈 벌기 좋은 한국과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북한 내 기반시설 건설에 더 관심이 있다며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삼각경제협력 활동이 재개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기반시설이란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가스관, 전력망 그리고 철도 노선 등을 말합니다.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전략센터 소장도 한반도 정치 상황이 좋아져야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lift the sanctions. This is the short answer, but still if there will be a lot of work to be done because the investment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톨로야 소장은 러시아 기업들이 정치 불안을 이유로 북한 관련 사업에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재가 풀리고 한반도 상황이 좋아져야 러시아의 대북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과의 협력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종교 박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또 북한의 정보를 보내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서 24일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종교 박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any who couldn't leave were arrested, imprisoned or executed. Sadly, the persecution continues to this day.
김일성 집권 이후에 북한을 떠나지 않았거나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수감되거나 처형됐으며 이 같은 박해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 정권이 법률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분 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차별하는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최하위층인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처럼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북한에서는 지금도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 존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target specific people and specific actions to be able to track down
구체적인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겨냥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굶주림을 무시한 채 핵무기를 정권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hat we know some of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in North Korea, in which the resources
자원을 핵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북한 정책의 결과를 알게 된 지금 북한의 외화 벌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이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로이스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정보를 보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conomist once called North Korea a gulag masquerading as a country.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강제 수용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는 겁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북자인 조셉 김 씨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다는 10배, 중국보다는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7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서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38명으로 전 세계 17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망률은 동남아시아 지역 평균보다는 2배, 전 세계 평균보다는 2.6배 높은 겁니다.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특히 한국보다 10배 이상 높고 중국보다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중국의 161명, 일본의 24명보다 낮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30억 명이 여전히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석탄이나 나무, 목탄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실내 공기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기준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해 430만 명이 사망했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공기오염 등 대기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은 심혈관, 만성폐쇄성 폐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등에 많이 걸립니다. 앞서 유엔환경계획도 지난 2012년 발표한 북한의 환경과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화력발전소와 공장, 가정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 황성분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평양이 서울보다 공기가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8명으로 한국 1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 11개 국가 가운데 태국 다음으로 높은 겁니다. 북한의 10살에서 19살 사이 여성 출산율은 전 세계 18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10살에서 19살 사이 청소년 출산율은 1,000명당 0.7명입니다. 같은 통계에서 한국 청소년 출산율은 10살에서 19살 사이 여성 1,000명당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61명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품질은 세계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이나 심혈관 질환 부분은 매우 취약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품질이 세계 195개국 가운데 10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보건계측과 평가연구소가 주도한 국제연구진은 1차 보건의료 접근성과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지수로 매겨 최근 의학학술지 랜싯에 실었습니다. 이 지수는 사람들이 의료와 공중보건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효과적인지를 나타냅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95개국의 1990년과 2015년 사이 관련 통계를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32개 질병의 사망률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62점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7개 나라와 공동 102위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홍역, 맹장염, 만성 호흡기 질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혈병과 뇌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심장 질환, 신생아 장애, 자궁암 등에서는 점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한국은 86점으로 23위, 미국은 81점으로 3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은 터키, 페루, 중국, 몰디브와 함께 1990년대와 비교해 해당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1위는 안도라공화국이었고 이어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순이었습니다. 반면 세계 최악은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소말리아 등이었습니다. 연구소 측은 지난 25년 동안 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나라 간 격차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인가요?
네.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0억 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약속하는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오늘 두 번째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기업에 강제 모금을 지시했는지 그 여부였습니다.
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짙은 감색 바지 정장에 특유의 올림머리 차림이었고요. 손목에 채워진 수갑과 또 옷에 달려있는 구치소 표지 배지가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을 확인케 됩니다.
예. 오늘 재판은 첫 재판과 달리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한 재판이었다고요?
네네. 오늘 재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의 출연금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딱 집중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태에 연관돼 있는 그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5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조사한 진술 조서 등을 검토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예.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증거 자료 사용을 모두 동의하지 않아서 그 재판 진행 형식과 관련해서 검찰 측과 아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하더라도 이걸 피고인 측이 동의를 해야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자료를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서가 아니라 그러면 증인들을 모두 다 법정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뭐 이미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의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한 자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검찰이 유리한 증거 조사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상당 시간을 문제 제기 또 반대 신문에 할애했다고 그 신경전이 팽팽했던 법정 상황이 한국 주요 언론들의 취재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감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그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재판부로 보자면 10월 16일까지 1심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1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조서를 검토해야 되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153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법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서 박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한국의 다수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재판은 취재 카메라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제 법정 안의 상황을 취재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나 보군요.
네네. 그 지난 23일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그 첫 모습을 담기 위한 언론사들의 요청도 많았고요.
예.
국민적인 관심을 알 권리 차원이라고 표현하면서 재판부가 법정 공개를 허락했던 겁니다. 오늘은 취재진이 방청석에 앉아서 법정 상황을 시간차를 두고 방송국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중계 보도가 된 건데요. 오늘 법정 방청석에도 시민 방청객들이 자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10여 석 정도 빈 자리가 있었고요.
예.
첫날 재판에 비해서 차분하면서도 다소 여유 있는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이 시종일관 꼿꼿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자리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청와대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머리글이 달린 보도기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주인은 따로 있고 청와대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세입자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그 주인의 집을 빌려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네. 그 청와대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알아봐라. 이런 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요.
예.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이런 비용을 제외하니까 한 53억 원이 남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다른 부분에 쓰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청와대가 사용해왔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뭐 이런 이름의 명목의 예산 가운데
예.
청와대 관저에 대들어 살고 있는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인 살림 비용을 따져보니까 53억 원, 뭐 미화로 473만 달러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 비용을 모아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예.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취재진 앞에 서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전세사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대통령 관저에서 쓰는 경비, 자주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보통 뭐 집에서 생활을 할 때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수도 요금 이런 것들도 각자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혹시 대통령이 따로 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런데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저에서 열리는 공식적이거나 어떤 필요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 들어가는 모든 그 개인적인 경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청와대 세입자 발언의 취지입니다.
예.
칫솔 하나, 치약 하나, 휴지 하나,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 사료값도 모두 개인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한 건데요. 오늘부터 대통령 관저에 가족 식사 대장이 비치된다고 합니다.
예.
아침 얼마, 점심 얼마, 저녁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달에 월급 받을 때마다 공제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다. 경비를 쓰는데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백악관 관저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회자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조금 이례적이라고 봐야겠군요.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공과 사 구분을 아주 강조해왔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런 것이 지금 청와대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게 또 뉴스이기도 하지만 더 큰 뉴스도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공직사회에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공공조직이나 기업에도 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투명세계 기본인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비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솔선수범에 나선 만큼 이른바 눈먼 돈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던 특수활동비가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예상입니다.
예.
최근 한국에서는 검찰과 법무부 간부가 특수활동비일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주고받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연관된 대통령 옷값 이야기, 대통령의 미용시술 시술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에는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슬람 국가들을 향해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이념을 물리치고 테러리즘을 근절하자고 촉구했습니다.
But above all, we must be united in pursuing the one goal that transcends every other consider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는 다른 모든 고려 사항을 초월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물리침으로써 역사의 큰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테러와의 전쟁은 다른 믿음과 종파, 문명 간의 전투가 아니며 이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류의 삶과 존엄을 해치려는 야만적인 범죄자들과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모두가 각자의 몫을 다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영토에 테러리스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는 그렇게 할 절대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Drive them out. Drive them out of your places of worship. Drive them out of your community.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의 예배 장소와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땅 그리고 이 지구에서 테러리스트들을 몰아내십시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무고한 이슬람에 대한 살해, 여성 탄압, 유대인 박해, 기독교인 학살 등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만주의가 우리의 영광을 가져가고 악에 대한 허용이 우리의 존엄을 해친다는 사실을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는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서로를 향해 관용과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종교와 인종의 관계없이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존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 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